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 삼손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함께합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데올 사이에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이 먼저요. 우리는 오늘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행기가 아무 이상이 없는 비행기가 뜨기 위해서 이륙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절차들을 거치는데 그것을 다 통과했어요. 그리고 사람도 다 태웠습니다. 그런데 이륙을 시작했는데 이륙하자마자 문제가 생겨서 위험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륙하자마자 위험이 생길 때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뭐죠? 정비 불량일 거예요. 아주 잘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도 무언가 빠진 것이 있고 미스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저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게 뭔 것 같으세요? 새. Bird strike라고 부릅니다. 새가 부딪히는 거예요. 저 뭐 비행기가 뭐 새 한 마리 부딪힌다고 무슨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한 마리만 부딪혀도 한 마리만 저 그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도 이 비행기 엔진이 기능을 잃고 추락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항공도 이런 걸 경험했는데 꽁 한 마리가 엔진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40억의 수리비를 날렸다. 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하고 새 한 마리는 비행기하고 꽁 한 마리는 비교도 안 되는 가치입니다. 그렇죠? 이 뭐 꽁 한 마리가 어떻게 비행기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새 한 마리가 비행기를 추락시킬 수 있습니다. 40억? 어우, 엄청나게 돈을 많이 물었네라고 생각하지만 거기 타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어요. 뭐가? 새 한 마리가. 새 한 마리.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것, 그리스도인을 영적으로 파멸시키는 것, 그것도 바로 새 한 마리와 같은 죄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생명으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분의 목숨값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은 보기에도 더럽고 보기에도 너무너무나 역겨운 혐오스러운 큰 죄가 아니에요. 그 시작은 새 한 마리 같이 그게 어떻게 나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하는 것. 에이, 이 정도는 뭐 다들 하는데 이 정도쯤이야. 뭐 내가 이거 먹는 거 가지고 뭐 내가 이런 데 가는 거 가지고 뭐 나 이제 성인인데 라고 하는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가 형편없이 무너져버리고 세상이 되어버리고 세상 사람으로 살게 되는 일을 우리는 너무나 보게 됩니다. 참 희한하죠? 이상하게 그리스도인인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세상 사람으로 살기 시작하면 더 더럽게 살아요. 더 형편없이 삽니다. 전보다는 더 비교가 되지 않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통념에서도 너무나 더러운 짓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인 것을 봅니다. 무엇으로 시작한 무너짐으로 인하여 작은 것, 회개조차 이 정도는 회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것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삼손의 이야기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뭐 저에게도 영웅이었던 사람이고요. 또한 이 삼손의 이야기만 사사들이 많은데 출생과 죽음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출생에 대해서 별로 말이 없는데 한 줄로 뭐 얘기하고 입다만 해도 이 사람이 천출이었다, 기생 출신의 아들이었다 이런 말만 있지 이렇게 탄생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죽었는지 기록된 사람은 삼손 하나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취급을 받는 거죠. 삼손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습니까? 그 엄마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불임이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보라 내가 잉태하여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렇죠? 많이 들어봤어요. 누구에게 이야기한 것입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며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는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비슷한 거 아닌가?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삼손과 예수님을 같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13장 18절에 보면 천사가 이 아버지에게 나는 기묘라 하는 말씀이 맞네 예수님 얘기하네 삼손이 아마 예수님의 예표겠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t is beyond understanding 이라고 해석해 놨어요. 모든 영어 성경이 다 뭐죠? 이건 우리 생각에 넘어서는 것이다. 이건 우리 생각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삼손의 아버지가 천사에게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래요. 왜 물어봐? 그건 네가 알 수 없는 거야. 내가 얘기해줘도. 이런 말입니다. 한국말로는 이 기묘라 하는 단어가 예수님에게 쓰였던 이사야서에 쓰였던 기묘라라는 말과 똑같지만 히브리어도 다르고 어근은 비슷하지만 그 단어가 다르고 또한 영어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이것은 천사가 너에게 얘기해줘도 내 이름이 뭔지 넌 이해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해석해야 옳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삼손의 탄생서부터 예수님과 연결시키기 시작하면 이제 삼천포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삼손은 그 출생부터 너무너무나 특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너는 뭐라고요? 나시린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 그런데 나시린을 보면 기간이 있었습니다. 삼손만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너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너무너무 특별하게 이렇게 삼손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될 거야 라고 예언합니다. 독주를 포함한 부정한 음식들을 먹으면 안 됩니다. 시체 뭐 이런 것들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머리를 길렀죠. 다른 아마 서양 사람들은 왜 머리를 길렀을까 이해가 안 갈 것 같은데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우리한테 있는 그 정서가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이 몸 머리털럭 하나도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길게 깎지 말아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힘만 센 덩치가 아니에요. 저는 이 삼손이 너무 좋아서 머리를 기르면 힘이 세질까? 되게 오랫동안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머리만 이렇게 힘만 센 그런 덩치가 아니라 아무도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것도 그 웨딩에서 적절하게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자아내는 수수께끼를 그러나 풀지 못하게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우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모두 다 태웁니다. 혼자서 그걸 해요. 몇백 명이서 해야 될 일을. 지략가입니다. 머리가 보통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힘 센 데다가 머리까지 좋아. 성경에서 아마 인간으로 가장 완벽한 인간이 있다면 저는 바로 그게 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은 얼마나 좋아요. 사자를 그냥 찢어 죽이고, 그렇죠? 턱뼈 하나로 1,000명의 시체의 산을, 언덕을 만들어낼 만큼 힘이 좋고 용맹한 사람입니다. 거침이 없어요. 기드온과 많이 대비되는 것 같아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너는 큰 용사야, 내가 함께 있을게, 얼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지, 얼마나 자신이 있는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사람, 완벽한 인간 되려고 하려면 정말 삼손 같은 사람이 돼야 될 텐데, 이런 완벽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함을, 게다가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그 하나 부족함이 없는 이 사람을 타락시킨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 눈으로 볼 때는 여자가 아닌 것 같아요. 꿀입니다. 꿀, 꿀. 삼손이 꿀을 퍼먹는, 퍼먹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사자를 손으로 포도밭에서 찢어 죽였죠. 그런데 그것을 궁금하니까, 그게 왜 궁금했는지 모르겠지만 궁금해서 보러 갑니다.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나시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뭐 그거 하나 보는 거 뭐 볼 수 있지, 내가 한 건데 갔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었죠? 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퍼서 먹고,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두 손으로 퍼서 걸어가면서 먹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먹고 싶었던 거예요. 먹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시체에 손을 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렇죠? 삼손이 몰랐을까요? 삼손이 그걸 퍼다가 성경에 보니까 자기 부모님에게 줍니다. 부모까지도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안 알렸다? 이걸 어디서부터 가져왔는지. 알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어요. 그런 거 거기서 그런데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 안 되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 나시린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거예요. 왜? 뭐 이 정도쯤이야. 내가 뭐 그거 보러 가는데 뭐 시체 본다고 재수 없어져? 괜찮아.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도 그 정도 뭐 그 정도. 내가 그거 먹을 수 있지 뭐. 먹고 좋으면,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은 거 아니야? 이러한 사고방식. 거기서부터 시작한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창녀의 굴을 들락날락하기 시작합니다. 결혼식 날 독주를 마다했을까요? 네, 이 정도는 뭐, 내 결혼인데 뭐, 내 이거 먹는다고, 뭐, 다들 먹는데 먹어. 그랬을 거예요. 이 사람이 꿀, 정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보이지도 않는 것, 그 별것 아닌 거라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것을 깨기 시작하는 이 삼손은 어디까지 갑니까? 드릴라의 무릎에 머리를 베고 묻는 데까지, 눕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결국 두 눈이 다 빠지고 다 쇠사슬에 묶여서 머리 다 깎이고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삶이 시작된 곳이 어디냐? 그 꿀에, 아니 그 죽은 사자를 보면 안 되는데, 가면 안 되는데,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을 때부터 시작이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너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에이 그 정도, 그 정도는 뭐 다 하는데 뭐 문화지 문화. 그렇게 많이 변했는데 뭐 옛날같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내가 그 정도는 먹을 수 있지. 내가 그 정도 그거 보는 게 뭐 어때서. 내가 그런데 가끔 가는데 그게 어때서. 내 스트레스 풀리면 하나님도 좋은 거 아니야. 그런 사고방식으로 사는 것. 알면서 에이 그 정도는 하는 그것으로 우리는 영적인 눈이 뽑히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참인지 모르고 세상 사람보다 더 형편없는 세상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꿀은 그가 먹고 싶어했던 그 꿀은 죽음 안에 있는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괜찮다고 하는 것은 죽음 안에 있는 쾌락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시작.
지옥으로 가는 길은 벼랑이 아니라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리막길. 아이 편하네. 자 좋네. 좋네. 힘들지 않네. 딱 걸어가기 좋네. 이런 길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너무나 맞는 것 같아요. 기분 좋아하면서 걸어간다. 우리에게 우리 삶에 정말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것, 그것이 벌써 지옥으로 가는 길에 들어섰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뭐 예배 정도 뭐 내가 기도 안 해도 괜찮아. 잘만 사는 것 같아. 처음엔 불안했는데 그 다음엔 괜찮아. 뭐 아무 일 없네. 그게 벌써 나를 파멸로 이끄는 그 길에 들어섰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민감하게 지키려는 그 사람, 그것이 신앙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 세밀한 음성을 지키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C.S. 루이스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편한, 재밌는, 즐거운 내리막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적당히 살아가는데 익숙해져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주장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옳다고 얘기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세상 사람의 삶인지 다 섞어버렸는데도 괜찮은 것처럼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오늘 기도드린 것처럼 양복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성경을 옆에 끼고 하는 삶이 얼마나 익숙해 있습니까? 예배 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갔을까? 왜 나는 이렇게 감동이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돌보심이 느껴지지 않을까? 해도 이젠 그 시기가 지나서 더 이상 고민하지도 더 이상 괴로워하지도 그냥 그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습니까?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회개하지 않고 회개해도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머리를 길게 늘리고 다니는 삼손이 끝까지 머리는 안 잘랐어요. 그렇죠? 할 짓 다 하는데 머리는 안 잘랐어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삼손이 머리를 길게 늘리고 하나님의 나는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돌아 거리를 창녀의 굴을 돌아다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인 모습은 그대로 교회 안에서 유지하는데 내 내면은 내 삶은 너무너무나 형편없는 삶으로 부패해 있는 것 그 삶에 그 이중적인 삶이 너무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삼손을 통해서 봅니다. 사사기 10장 혹시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사기 10장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하나님의 선언이 나옵니다. 제가 10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10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우리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싫어! 라고 얘기하십니다. 14절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사람 걔네한테 가서 알아봐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그러지 말고 니네가 그렇게 쫓았던 그런 이방신들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얘기해. 왜 나한테 지금 와서 그래? 그렇죠? 굉장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정말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너무너무나 낯설고 혼란스럽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왜 용서를 받아주시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왜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지 않으실까? 분명히 이 하나님이 변덕스러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변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거나 하나님의 용서가 변한 것임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이 사랑의 성품이 변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렇게 사랑이 많은 하나님, 그렇게 용서가 많으신 하나님, 그렇게 긍휼의 하나님조차 용납할 수 없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리고 위의 말씀을 찾아봐도 특별히 더 더러운 죄를 졌다는 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사기의 패턴처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사사가 죽으면 조금 있다가 다시 이방신들을 섬기고 이방 사람들처럼 살고 세상으로 살다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구해달라고 얘기하고 또 사사로 구원받고 또 다시 죄를 짓고 이게 반복될 뿐이지 특별히 더 엄청난 죄를 짓거나 더 무서운 죄를 지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을 수 없으셨던 이스라엘의 죄는 그렇게 습관적으로 회개하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그 죄 다시 안 짓겠다는 선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죄가 하나님을 아프게 한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마음 아프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은 회개라는 동전 넣으면 나오는 자판기 상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을 다 쏟아놓는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상을 다 때려부시고 우리 삶을 다 변화시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야 될 의무나 이유가 없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야 되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사랑해야 될 이유나 그런 의무는 없으신 분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무엇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얻어낼 수 있다면 그런 말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필요하신 분은 아닙니다. 부족하신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을 쏟아놓는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쏟아지기를 그것이 필요한 분입니다. 그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있어야 되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가지고 그것이 좋은 것일지라도 영적인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소중한 것일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드리니 하나님 이것을 달라고 하나님과 거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 무엇과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거래할 수 없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신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도구가 아니고 과정이 아니고 아무거나 죄를 져도 되는 면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은혜임의 용서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죄를 져도 되는 것처럼 다시 회개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반복하는 것은 그리고 반복해서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치명적인 아픔을 준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 어렵습니까? 아니죠. 우리 애들한테도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는데 계속해서 그 짓하면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나 아픈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반복해서 짓는 죄를 계속해서 짓고 마음속 한 구석에 어느 한 구석에 내가 또 회개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더 이상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그것 때문에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두 번 다시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이며 그것이 소망 없는 정말 무능력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삼손은 안 그랬어요. 삼손이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삼손이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삼손이 중간에 결혼하고 그 자기 아내를 주었을 때 그렇죠? 그리고 자기 아내가 그 아내가 되는 그 여자가 불죠. 내가 그렇게 너에게 그런 수수께끼 답을 꺼내낸 것은 다 태워 죽이겠다고 그래서 그랬어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가정을 태워서 불태워 죽입니다. 삼손이 하지 않으려고 막으려 했던 것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비극으로 나타납니다. 자기가 피하려고 했던 것을 그대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경험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졌을 때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다 했을 거예요. 다 했지만 돌아서지 않았던 삼손 결국에 파국을 맞이합니다. 16장 20절에 드릴라가 머리를 자르고 삼손에게 이야기합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마음이 쿵 내려앉는 것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니라. 사람들이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를 낼 만큼 똑똑한 사람이었고 지략의 사람이었는데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걸 모르고 자기 힘대로 자기의 힘을 써서 사태를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결국 두 눈이 뽑히고 포로로 잡히고 손과 발에는 족쇄가 채워져서 평생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죄의 노예가 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삼손이 가장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자들과 놀아난 것일까요? 여성들을 좋아한 것일까요? 욕망과 욕심을 제어하지 못한 것일까요? 삼손의 가장 큰 잘못은 날 때부터 택함을 받은 자기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자기의 가치를 모른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죄 짓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값으로 산 그 고귀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가장 큰 잘못입니다. 그 죄를 모르고 그 가치를 모르고 그 사랑을 모르니까 정말 가치 없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것에 나를 팔아버리는 것. 그것이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쓰레기 같은 그런 더러운 죄에 나를 팔을 수 없는 가치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릴 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거기에 내 몸을 던져도 된다고 나의 가치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무슨 죄든 질 수 있는 삼손과 같은 결국 두 눈이 다 뽑히고 손발도 채워져서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거기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내가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정말 그렇게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자기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결국 드릴라의 무릎에 머리를 베고 잤던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던지를 그때 깨달았을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 떠난 탕자가 다 팔아먹고 돼지들과 쥐엄 열매를 사료를 주워 먹으며 그때야 비로소 내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났던 것에 몸소리치며 울었던 것처럼 삼손은 맷돌을 돌리며 통곡하고 또 통곡하고 또 통곡했을 것입니다. 그때 알아서 성경은 이런 삼손의 잘못을 은폐하지 않습니다. 싸그리 다 보여줘요. 그렇죠? 정당화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손만 보면 만약에 성경이 여기까지만 있다면 아, 이 사람 끝났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죠. 끝났죠. 이제 뭐 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지 않으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도 사랑하심을 이미 기도원으로부터 이미 전에 있는 많은 인물들로부터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소망을 갖습니다. 사사기 10장에서도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습관적으로 회개하는 이스라엘을 분노하시고 이제는 네 나한테 오지 말고 우상한테 가서 구원해달라고 걔네한테 알아봐 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10장 16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16절 자기 가운데서 시작.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잘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만 보면 이스라엘이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근심하다라는 표현은 다른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상하다, 번뇌하다, 싫어하다, 욥기 21장 4절에는 마음이 조급하다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가까운 번역이 되려면 마음이 근심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언가 때문에 더 이상 참기 어려우셨다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뭐 때문에 더 이상 그 마음이 참기가 어려우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곤고라고 얘기합니다. 곤고, 야말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고뇌, 불행, 재난 이런 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6절을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 분위기를 해석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힘들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이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회개의 행동을 보고 후회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또다시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이스라엘이 당하는 곤경 때문에, 고난 때문에, 아픔 때문에 참지 못하고 번민하신 것이다. 그의 말대로 우리의 회개의 노력이 하나님을 번민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겪을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그곳에, 거기에 죄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파하시고 힘드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럼에도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이유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의 행동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고생을 하는 내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삼손의 이야기에서 16장 22절에 아주 간단하게 우회적으로 표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2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니라. 이 평범한 말, 그렇죠? 머리가 밀리면 다시 자라는 거. 이거 못하러 성경에 이렇게 적어놓습니까? 성경의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놓치지 않고 이 삼손의 머리털이 자란 것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삼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도 실패하지 않으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머리가 다 잘려버리고 하나님의 떠나신 것을 알고 두 눈이 다 뽑히고 그래서 맷돌을 돌릴 때 영원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린 줄 알았을 것입니다. 매일 밤 후회와 낙심과 절망, 그것만이 그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심결에 머리에 손이 닿았어요. 그런데 머리털이 자라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머리가 다시 자라고 있습니다. 아마 삼손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기억하실까? 기억하실지도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난 버림받아도 싸고 난 이렇게 살아도 정말 싼 사람인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실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했을 것입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언제 자라고 있었습니까? 삼손의 머리카락은 그가 채찍을 맞을 때도 자라고 있었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은 삼손이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는 시간에도,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웃음거리가 되고 손가락질 받는 그 시간에도, 깊은 밤 외로이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인생의 막장을 경험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의 머리카락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눈은 뽑혔고 발은 쇠고랑을 차고 어깨에는 맷돌을 돌리고 있었지만 그의 머리카락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거기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손, 하나님께서 삼손을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닌 것처럼, 정말 그런 입에도 담지 못할 행동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모든 행동들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먹칠을 한 이 삼손을 포기하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도, 우리가 외로움에 울고 있을 때, 우리가 힘들어 주님을 찾을 때, 그 막다른 골목이 결코 나의 막다른 골목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 있음을, 하나님의 용서는 거기 있음을, 다시 자라고 있음을, 다시 주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6절 28절에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단번에 원수 같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삼손은 이번 일로 자신이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죽음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를 도와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바로 삼손의 자기의 모습을 자기의 가치를 깨닫는 순간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시린으로서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선택을 받았지만 이때야말로 내 인생이 이 적군 블레셋과 싸우는 인생임을 발견한 것이고 내가 죄와 싸우며 살아야 되는 것을 발견한 그의 존재를 발견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번만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의 기도인 것을 봅니다. 삼손이 힘이 세진 것은 머리가 길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비로소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가치의 사람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려졌어야 할 그가 이때 하나님 앞에 온 자신을 다 드리며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그 가치를 비로소 알고 그 주님 앞에 나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실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삼손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시고 삼손은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정말 마지막까지 마지막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명을 그 힘을 다해 이뤄내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특별히 주저앉아 있는 나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 길이 멀리 와서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도 사실 잘 모르는 나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너 형편없는 거 맞다. 그러나 형편없는 너를 바라보지 말고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말을 걸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기 때문에 바라보라고 말을 걸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손 내밀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잡으라라고 말을 걸어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정말 평생 죄만 짓고 살았던 삼손도 버리시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나시린입니다. 이제 정말 이 내가 누구인지 나의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깨달아 하나님 손에 사로잡힌 진짜 삼손이 되어 죄와 싸우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이유일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정말 삼손을 보며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그러나 또한 삼손을 보며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셔야만 되는 것처럼 마치 나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도 되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짓밟는 나도 봅니다. 오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가치로 살아가고 있고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에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이 정말 그 더러운 것에 내 몸을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 그것이 정말 심각한 죄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내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인데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주님 그것을 정말 더러운 죄와 팔아도 되는 것처럼 다루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다시 돌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갑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가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유를 잊어버릴 때 내가 어떠한 사람이고 내가 어떠한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내가 어떠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지 잊어버릴 때 정말 그러한 더러운 죄에 우리를 내맡기는 사람들이 우리인 것을 봅니다. 아버지, 정말 습관적인 죄를 짓고 습관적으로 회개하는 삶, 결코 정상적이지 않은, 결코 정말 주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아프게 하는 삶임을 반드시 알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를 부르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